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결혼과 취업과 진학과 군 생활과 유학 등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특별한 위치와 신분, 자격을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장차 누릴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힘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멋진 모습,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또한 유교의 영향력이 이 사회 가운데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체면적인 문화, 즉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상에서 그럴싸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뭔가 가진 듯한 가면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의 인물 다윗이 있죠. 그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고 또 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다윗이 통과한 과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주눅이 드는, 우리와 비교하여서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모습들, 연약하고 죄를 행하였고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결론을 정하고 보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이것은 결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부분과 결과에 집착하는 나머지 성도로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도 늘 좋은 것만 보여야 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잘 안 되고 있거나 낙심할 때는 마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잘못된 가시적인 그 부분들과 결과 중심적인 이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돌아보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의 성장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며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중에는 부정적인 부분들 또 부족한 모습들도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스토리를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피 생활 몇 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년입니다. 예. 10년의 도피 생활을 3기로 나눠서 세 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3년, 3년, 4년 주기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이 도피 생활에 기록되는 그 늘 동일한 이 동사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도망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죠. 이 도망하다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바라흐로 다윗의 스토리에서 계속해서 이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의 다윗의 도피 경로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던 일들, 그리고 아둘람굴에 도망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왕에게 이렇게 도망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지명은요, 모압의 미스베입니다. 첫 번째 도피 경로가 바로 이 가드왕 아기스였죠. 이 가드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노베, 원래 있었던 다윗이 있었던 노베에서 이 제사장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망하여서요, 이 남서쪽으로 37km 지점에 위치한 이 가드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가드는요, 블레셋의 주요 다섯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드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있는데요, 이 분봉왕, 그 명칭을요, 아기스라는 이 고유 명칭을 썼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이 모든 다섯, 이 블레셋의 전체 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의 이름을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망명한 것은 자신의 본거지 유다 지역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울이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가드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드라는 이 지역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던 엘라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데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얼굴을 못 알아볼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곳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몰라볼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또 만약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사울의 대적으로, 이미 본인은 사울의 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드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 해당하는 이방 민족, 그것도 블레셋 지역으로 도피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정과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바둑으로 비유하면 지난번 노베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속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드 땅으로 이제 도피를 했는데 이 가드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놉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둑으로 비유하면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노베서의 다윗의 선택의 그 결과가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베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율법을 어긴 다음에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이 놉 땅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모든 남녀와 노소와 심지어는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아직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이 전해 듣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드 땅에 가서 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이런 결정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할 때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기본적인 대단히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다윗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요, 다윗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람과 경계심을 지니고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가드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짜 왕은 아니겠죠. 왕의 사위로서 또 사울왕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받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의 업적을 능가하는 다윗의 업적을 찬양한 이 노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왕의 대적자로서 다윗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미래 차기에 이스라엘의 사울왕보다 더 탁월한 다윗을 지금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업적을 능가하는 다윗의 업적을 찬양한 이 노래는 정말 이제 오히려 더 긴장 상태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미 그들에게 다윗은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또 가드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간 그 결과,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난 사건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일이 이미 수년이 지났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론되었던 다윗에 대한 찬가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다윗은 아기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나가면 반드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가드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은 그 행동을 변하여 갑자기 미친 채 합니다. 행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맛이라는 단어입니다. 맛을 식별하기 위한 지각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분별력, 지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지는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맛이라는 것이죠. 판단력, 분별력, 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 마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상실한, 여러분들 사람이 이상하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보통?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하고요. 히브리의 지금 언어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맛을 잃은 사람처럼 다윗이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이죠. 미친 채 하다라는 단어는요. 스스로를 찬양하면서 자랑하는 지각 없는 행동이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점점 더 컨트롤이 안 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인 성문에서 성문을 두드리면서 존귀함을 상징하는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노출된 신분으로 인한 위기로부터 다윗은 탈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가드왕 아기스는 처음에 이 다윗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미친? 예,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보이는 듯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대단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대응되는 선택을 통해서 수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예,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그런 과정들 어떻습니까? 신앙 가운데 겪게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리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은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나는 절대 안 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연약하죠, 인간이. 아기스 왕은 미치광이 다윗을 자신 앞으로 데리고 와서 추태를 보이는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신하들에게 불쾌감을 보이면서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보통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미친다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예, 다윗은요, 이 점을 이용해가지고요,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급하고 위태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미치광이가 부족하여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황홀경의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묘사할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드 땅에 도망하여서 오히려 대단히 큰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으로 옮긴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아둘람, 예, 굴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예, 아둘람 굴이라는 그 단어요. 아둘람이라는 단어는요,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죠.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 지역입니다. 가드 남동쪽으로 14km 지점인데요. 본래는 원래 이곳이 유다의 영토였지만 이 당시에는요 또 어디였습니까? 바로 블레셋 지역의 영토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지역들을 탐사하면서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그 아둘람 성의 그 위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성의 한 산 중턱에 가면요, 약 400명 정도 거할 수 있는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아둘람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모이게 되자 누가 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피신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지금 어떤 존재로 쫓기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라는 역모를 꾸며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역모에 가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역모에 가담한 그 사람의 일가 친척들이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이 아둘람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그의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당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빚진 자라는 얘기는요, 그 당시 사회로부터 경제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켜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누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의 횡포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이다라는 동사는요, 자신들 스스로 모여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쫓겨나자 그 다음 차례들이 자신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간 것이죠?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한 자들이요, 자그만치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숫자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는 용사의 숫자만 약 400명입니다. 얼마 안 가서 금방 이것이 또 600명으로 불어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생기면서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드, 블레셋에서 통치하는 그 지역의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도피한 경로가 바로 모압 미스베입니다. 이곳에서 모압 왕에게로 또 귀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많아지자 자신의 위치가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죠. 블레셋 지역은요, 이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이었다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죠? 모압은요, 요단강 넘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에게 이 모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친근한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여인이었던 루시잖아요. 루시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던 모압 민족 역시 사울 왕의 경쟁자인 다윗 자신을 후원할 것으로 다윗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미스베라는 이 지명은요, 망대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지명의 위치는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해 동쪽에 모압 평지에 있던 산으로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처음으로 이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압 왕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왕에게 함께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있지만 누구를 향한 믿음을 다시 떠올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이 결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능력으로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낮아지고 사라지고 누구를 향한 신뢰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자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다윗이 가야 한다라고 다윗의 미래에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서도 그렇고요. 아둘람 굴에서도 그렇고요. 모압 미스베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대단히 불신앙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그는 본능대로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용납하시며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 가드와 아둘람과 모압은 대단히 비참한 현실의 매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가드와 아둘람과 모압은 다윗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고 결코 그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피카소 좋아하십니까? 예. 천재 화가 피카소를 아십니까? 예. 20세기 예술 전반에 혁명을 일으킨 현대 미술 최고의 거장이었죠. 아, 그럼요. 말을 하기 전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어린 시절에요. 이미 이렇게 아카데믹한 굉장히 정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타고난 신동이죠. 이 피카소의 천재성이 20세기 미술사를 다 이끌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을 목격하면서 전쟁과 파시즘이 만들어내는 참상과 비극을 비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요, 6m짜리 그림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내전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치의 폭격기들이 이 바스크족의 게르니카라는 소도시를요 무참하게 공격하여서요 1,50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요 이 도시 이 소도시를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피카소는요 이 사건을 담은 사진 세 장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여서 6월 4일 그해 6월 4일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이죠. 그림에는 이 불에 타는 집, 여자와 아이들의 절규, 죽은 아이를 안고 부르짖는 어머니, 산산조각난 시체 등이 이 왜곡된 형태로 뒤엉켜 있는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고통을 생생히 보여주는 대단한 역작이었다라는 것이죠. 피카소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그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사람들은 찬사를 했죠. 그런데요, 이것이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었고요. 피카소의 개인사가 있습니다. 그 미술사와 관련된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피카소는 마리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와 결혼하여서요, 이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에 딸을 낳은 것이죠. 딸을 낳은 바로 그 해에 이 피카소는요, 마리를 버리고요, 너무나 신세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인 도라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의 순종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그녀가 세련되지 못하고 무식하다라는 이유로 이 마리를 버린 것입니다. 17살에 피카소를 만난 마리는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고 성숙할 기회를 뺏긴 채 상처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피카소에게 버림받게 되자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마리가 자살하게 되죠.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제보다도 더, 내일보다도 덜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마리, 마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도라를 또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피카소의 이런 여성적인 여성의 그 편력이 날카로운 지성을 지녔던 여인인 도라마저도 나중에 피카소와 이별하게 되면서 이 여인조차도 정신 착란증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여기에 그림의 그 한쪽 면에는요,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굉장히 세련된 여성이 울분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피카소의 정서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게르니카의 그림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전쟁이 가져다주는 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 한편으로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리에게도 마음을 주고 도라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의 그 실존을 어떻게 합니까? 피카소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카소의 천재성과 죄악을 지닌 이중적인 모습이 이 게르니카에 대한 그림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피카소에게 게르니카와 같은 작품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노비 바로 그것이고 가드와 아둘람과 모압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작품의 예술성이 너무나 탁월하다고, 특별한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작가가 그리고자 했던 그 혼란과 그 마음의 정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이것을 다 쏟아내서 완벽한 예술의 작품을 그렸다라고 사람들은 천사를 보낼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술가의 인생과 예술 작품의 모든 흔적과 과정을 좋아하고 그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피카소는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제약된 마음으로 인해서 두 여인을, 두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피카소에게 게르니카와 같은 작품이 있다라면 아마 바울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하는 사건, 바로 다메섹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잘못된 결정이 오히려 어떤 것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참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현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펼치시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로 자신의 상태를 돌리고 있습니까?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행하는 모든 위대한 일들과 자신이 행하는 모든 괜찮은 일들과 자신의 그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라는 것을 사울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철저하게 인간의 낮아짐과 인간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네. 내 공로가 없으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포용과 이해를 지닌 존재로 남에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겸손하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실패와 한계와 무능력의 상황을 오늘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모델로 삼으셔서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변화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